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항상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날을 그리고 죽음을 언제나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반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록된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인생을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주께서 다시 오실 날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 종말의 죽음과 우주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눈뜨면 또 하루가 시작됨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날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신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가장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경건에 진력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침이 시작되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24시간의 주기를 통해서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인생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궁극의 지혜는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자들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사유가 깊고 진지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 밀도 있고 절대로 가볍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더 넓은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신 분들은 본문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어떤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네 번이나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말할 나위 없이 이 명령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했던 이 단 한마디의 말씀.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진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해서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는 없어질 것이지만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때가 되면 그 지으신 이에 의해서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물질과 인간 자신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모든 사상과 철학을 배격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유에 집착하면서 혹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며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 인생의 즐거움과 낙을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과 물질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에 심취하게 되기 전까지는 보이는 물질과 세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 세상에서 완벽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과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의 기도할 일이 없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고집스러운 자녀들, 불안한 미래,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일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온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일들입니다. 왜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증오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유한한 인생에 무한한 삶을 얻는 일이 그리 쉬운 줄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명에 맡긴 채 그럭저럭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 주님을 뵙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늘상 기도하던 가운데 배웁던 주님이라야 우리는 마침내 고대하는 그 하나님을 배웁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뵙기 전에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숱한 눈물 젖은 얼굴로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늘 배웁던 자들이라야 그날의 감격은 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난주도 그 주님을 깊은 기도 속에서 만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며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 지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생명 없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다른 가치들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가치는, 영원한 한 가지는 바로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나의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시드는 꽃과 풀과 같은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노래합니다. 이사야도 베드로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전파한 복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들다가 결국 말라 죽어버리는 꽃과 풀 같은 것이 인생이지만 그런 유한한 인생과 대조를 이루는 가치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초라한 인생들은 자기 자신이나 물질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멀리하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옥에 떨어질 불택자들입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현실의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고 집착하면서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은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영원하지 않은 가치와 그것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영원한 가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 영혼 안에 충분히 채워져 있고 그 진리의 가치가 우리 영혼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하는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깊숙이 박혀지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 영원히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인 이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루하고 초라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무한한 진리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비로소 영광스럽고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지도록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진리는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 구원과 영생의 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세요. 제발 너 성경 좀 읽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자연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 그 날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그러나 그날 또는 그 시에 관하여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아버지를 제외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그런데 천사들도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날은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 있다고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다시 출현하게 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잊지 마십시오. 모두 사기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고 또 미혹당하고 또 미혹당하게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모두 참 진리를 믿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도록 허락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못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성자께서 모르신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들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만 그때와 그 날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에 계실 때 그리스도는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성 가운데도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제한되신 가운데 있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재림의 날에 관해서 주님은 모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 재림의 시간조차도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궁극의 완성의 시점이므로 오직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임을,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심으로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세우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 날을 알기 위해 불필요하게 애쓰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것을 극도로 경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을 아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나를 알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보다는 항상 깨어있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의무라고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긴장감을 높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게 되면 마치 도둑이 아무런 예고 없이 집에 침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시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자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주의 오심을 맞이하게 된다.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올 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 같은 성도와 교회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깊이 잠을 자고 있다가 이내 신랑이 온 것을 보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지극히 당황하면서 민망한 처지에 놓이게 될 어리석은 다섯 신부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도 우리의 죽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이 모든 일이 우리들에게 들이닥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3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의하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 블레페테. 깨어 있으라. 아그리프네오. 자, 주님께서는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반복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신중하라, 주의를 기울이라, 준비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들은 언제든 적이 쳐들어올 수 있다고 여기고 긴장한 상태로 낮이든 밤이든 경계 근무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우 긴장한 상태로 경계하는 태도가 바로 깨어있음의 의미입니다. 불시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분명하게 깨어있어야 함을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언제 내게 죽음이 임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가?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심판의 날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들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대를 살피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주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땅에 참된 교회들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성령은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올수록 하나님과 경건에 대한 훈련과 멀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이 식어지게 하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간괴와 미혹과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여러분을 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 것이고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굳게 지키시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중심으로 더 지체들과 연합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사탄이 틈탈 기회를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도 잠을 자고 있고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면서 무사 아니란 마음으로 게으르고 부주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 자임을 그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같은 지극히 위험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대비를 더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화를 사용하십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 35절에 마치 그의 집을 떠난 어떤 사람과 같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그의 일을 맡긴다. 그리고 그는 문지기에게 깨어있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 저물 때에 혹은 한밤중에 혹은 닭 울 때에 혹은 새벽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제 곧 승천하시게 되는 자기 자신을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에 비유하셨습니다. 각각 사물을 맡은 종들,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좁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넓게는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시대 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지기, 즉 성도들만큼은 주인이 올 수 있다, 언제든 주인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이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각각의 달란트를 남긴 두 종에게는 주인이 아낌없는 칭찬을 베풀어 주었지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다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된 꾸중을 들어야만 했고 그는 결국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여러분은 지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모든 아버지들, 남편들에게 주신 가정, 아내와 자녀들의 영혼은 아버지들과 남편들의 달란트입니다. 가족들을 잘 돌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셈하셔야 될 달란트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 지금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 젊음의 이 황금 같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감당해야 될 달란트들이 주어졌습니다. 주인은 와서 종들에게 반드시 셈하자고 하실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뭘 했는지를 소상히 보고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문지기는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오후 10시까지의 저녁이나 혹은 새벽 1시까지의 한밤중에 될지 아니면 닭이 우는 새벽 4시까지의 시간이나 아니면 해가 뜨는 이른 아침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문지기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지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권희 목사님 쳐다보고. 여러분이 어린아이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나이 들어서 죽는 거지 뭘 그런 말씀을 험악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청년 지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을 지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셔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맞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그리고 주의 제 이름은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 더 구체적인 이유를 36절에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주인 마음입니다. 문지기가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상관없이 주인의 의지대로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낮에 오든 저녁에 오든 한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문지기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언제든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듯이 다시 오실 주님께서도 예기치 않은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지 되어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정하신 때에 오실 것입니다. 호련히 excitedness, 갑자기 뜻밖의 이런 뜻인데 주님의 제 이름은 우리가 인지하거나 대비할 수 없는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이름이 임박할 시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징조들이 출몰하게 되므로 진정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충분히 그때를 대비하고 있을 것이므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를 가늠하거나 예측할 수 없음에도 깨어있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가 도래할 때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결국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깨어있을 수 없는데 깨어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부단히 깨어있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택하신 자녀들과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전혀 준비시키지 않는 오늘도 그저 평안과 축복과 번영만을 말하는 거짓된 목회자가 문제이지 언제든 종말을 대비하도록 오늘도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죄사함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자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천국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 저희 부부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제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아직 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돌이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은밀한 죄가 제게 있습니다. 주님, 아직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과연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주님이 그러니까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같은 주의 제 이름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완전한 준비를 갖출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래에 있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같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형식적인 종교의 생활만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 같은 삶을 지속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바로 지금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언제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죄도 발견되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진실함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깨어있으라. 주님께서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이 말씀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종말에 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좁게는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넓게 보면 모든 시대를 포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택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님은 한결같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다른 모든 삶의 가지들을 다 쳐내고 더 주의를 집중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준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우리도 지금 다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는 마지막 열차를 타고 있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가 아닌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발 뭐든지 정도껏 하십시오. 정도껏.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보다 여러분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이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등불을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은 나의 영혼의 등대에 믿음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맛보고 싶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계획들을 세우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인생의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든지 우리는 깨어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주제만을 깊이 생각하면 사실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주제에만 모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걸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밖에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내 목숨이 딱 내 호흡이 몸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뭘 하면서 마지막 날을 그 시간을 보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미루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매일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어야 될 일들, 그리고 정리정돈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 매일 이 일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가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가운데 주의 재림하시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도록 너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대충 산다고요? 그때가 되면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천만에. 그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이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모든 뒤틀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내일이라고 다음에, 목사님 다음에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일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시오. 오늘 밤에도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어떤 미련도 그렇게 할 걸, 내가 진작 그렇게 할 걸,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매무새를 단정하며 오늘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천국의 시민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모든 미련하고 어리석은 고집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모두 깨뜨려 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주의 날이 임하지 않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오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